예.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있는 그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지혜가 없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제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생각보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짧은 시간 속에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의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쉽게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란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 약속을 하시기를 그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참으로 행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복이 있을 거냐? 그 복 가운데 3절에 나와 있죠.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바꿔 읽어도 될 겁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바꿔 말하면 남편은 남편이든 아내든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내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복이 바로 자식에 대한 복인 겁니다.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냐 하면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사사기 9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부모가 되면은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누구부터 교육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부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그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식이 어떻게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냐? 자식이 어떻게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를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농사 짓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보통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00번 정도 이렇게 논에 나가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100번 이상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속에서 벼가 생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처럼 자녀 농사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고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녀를 누가 잘 키웠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세월이 상당히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냥 청년 시절에 확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릴 때는 또 사고뭉치였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훌륭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든 나는 자녀를 잘 키웠다. 그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제 다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봐야만 그까지 봐야만 야 과연 자식을 잘 키웠구나 못 키웠구나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답형으로 어느 자식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가을까지 가봐야 되는 것처럼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 3서 요한 3서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은 부모라면은 그 자녀의 무엇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할까요? 아마 이 말이 맞을 겁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의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정말 바르게 자라주는 그것만큼 부모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부모를 제일 고달프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돼요? 자식이 말썽 부리는 거, 이것은 그 부모가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은 그 자식이 곁길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정말 반듯하게 살아주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사절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신앙 교육을 바르게 시킬 것이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은 모든 부모들은 제일 첫 번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 없이는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부모는 뭘 믿어야 되냐면은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내려준 자식이다.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자녀를 받았든지 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을 겁니다. 성경 시편 127편 보시겠습니다. 127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자 난자 결합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 태속에서 형성되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태속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또 딴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전응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진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박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어떤 자식이 태어나든 간에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믿냐 하면은 크리스찬 가정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닉 부이치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도 없고 그 발 보시면요. 그 다 본 기억나죠? 이 사람. 이거. 이 사람 알잖아요. 불이 불꺼봐요. 이 사람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시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배우의 틀림없이 어머니 아버지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레나 마리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 부모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뭘 믿냐 하면은 어떤 자식이 태어나든지 간에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자식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집 자식은 생기기도 잘생겼네.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못생겼나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야, 누구 집에는 막 IQ가 엄청 높네. 우리 집에는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공부 못하고. 자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합당하지를 못합니다. 자,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보면 순종적이에요. 그렇죠? 아주 기질이 원래 순해. 그래서 아버지가 기침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애는 또 태어날 때부터 강성기거든요. 막 매를 아무리 대도 그냥 꿈쩍도 안 해요. 아주 대단한 애들도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아주 강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자매님은 왜 애를 그렇게 못 키워요 말하면 안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그런 애가 태어나면요 골치를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 기준과 잣대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자녀가 태어났든지 그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려주셨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 그랬죠. 사실 부모로서는 그 자녀 때문에 그 고통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뭘 믿어야 되냐 하면은 자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피할 길이 없을 때는 또 피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기를 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앙생활 속에서 믿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와 같은 자녀를 주셨느냐? 필요해서 주셨다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자식을 주셨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이 태어난 일은 이건 엄청 큰 일인데 감사일 중에서 대표적인 감사할 일이 뭡니까? 내게 어떤 자식 주셨든 간에 이런 자식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누구 집에보다 공부 못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죠? 야, 우리 자식은 좀 아주 초강성기인데 기질이 너무 강한데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할 이상의 시험 없다고 그랬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고 어쩌면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주셨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더 낮추라고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주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시간 지나가면 알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주님 오시면은 다 알게 되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칙에서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우리 집에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하나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릴 때 원칙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한 거 많이 심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 원칙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이런 거잖아요. 상식이 풍부한 사람하고 과학자는 좀 다르잖아요. 과학자들은 법칙적인 것을 많이 알거든요. 법칙을. 그 사람은 상식이 풍부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칙에 속하는 것을 몇 개라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애들은 자라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몇 개만 알면요.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여기 이제 어머니들 많이 있지만은 저 결혼하고 나니까 수학 별로 필요 없죠. 그렇죠. 별로 필요 없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이 몇 개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 애들이 탄생해서 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어릴 때 아주 오잖아요. 죄의 기질이 크게 올라오기 전에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죄의 기질이 싹 올라오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4살, 5살 때는 다 착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때는 죄의 기질이 올라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다 착하게 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싹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10대를 지나가면서 죄의 기질이 이제 살금살금 올라오죠? 반항심도 올라오고 별것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 10대에 접어들기 전에 어릴 때 뭘 심어야 되냐 하면은 어릴 때 많은 걸 심을 것이 아니라 절대 원칙 몇 개를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심겨지면은 일단 무조건 성공한 거예요. 그 절대 원칙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절대 원칙이 간단한 겁니다. 그 절대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이 왜 고달파지냐 하면은요. 아주 간단한 것 때문에 고달파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위냐 아래냐 이거 구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순종할 위와 아래를 알고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요거 알면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안 돼서 인생이 복잡해지거든요. 자, 회사 생활하든 결혼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다 문제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거 몰라서 다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조물주고 창조주니까 당연히 위가 되고 피조물은 아래가 되지 않습니까? 지음받은 존재는 피조물이니까 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냐 아래냐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은 아, 그 사람 기본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릴 때 위냐 아래냐 이것만 잘 구별하고 자기 위치에서 순종할 줄 아는 이것만 하나 딱 심어놓으면요 사춘기가 되어서 이렇게 갈등을 겪지만은 어릴 때 심겨진 원칙이 마음속에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도기 거치고서 결국은 제자리에 딱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것을 누가 심느냐? 사실 부모가 심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으로 심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위와 아래를 정확히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러면 자식은 자동으로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가 있으면은 어머니가 시부모에게 잘한다고 합시다. 시부모는 위지 않습니까? 그 친정 부모가 왔을 때는 항상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남편 앞에 항상 남편을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식이 자연스럽게 관념 속에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저절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요. 이 위아래 관념을 심는 것이 이제 삶 속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 아내가 남편 마음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남편 공박하고 남편 막 쥐고 흔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를 파괴시켜봐요. 파괴시켜보면요.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위아래를 파괴시켜놓으면요. 자식이 위아래를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제 문제아가 되고 나중에 아주 인생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높이는 태도를 취하고 남편은 위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쭉 살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복을 누가 받냐 하면은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그대로. 그 시부모가 막 이것저것 과도하게 요구해도 그래도 시부모기 때문에 높이는 태도를 항상 취하고 하면요. 자식이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한 태도를 그냥 딱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교육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위아래, 이거 하나만 잘 심겨지면은요. 일단 기본 교육은 사실 된 겁니다. 그죠? 자, 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디테일이 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100-1은 99인데 수학적으로 100-1은 99인데 100에다가 인생에서는 100-1은 제로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100-1은 제로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인생에서 제로가 되는 일이 있거든요. 위아래 구분 못하면 인생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며느리 참 밥도 잘하고 막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막 다 잘해. 다 만점인데 한 버릇을 못 고치거든요. 남편이 마음 안 들면 남편에게 공격하고 대드는 그 버릇은 못 고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 안 들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대놓고 막 한바탕 하고 막 퍼붓고 그 못 보고 납시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거 하나 못하면요.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남편도 생각하냐면, 아, 나는 결혼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 잘못된 사람들을 왔다리 생각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자가 참 밥도 잘 못하지요. 뭐 이것저것 못하는 거 투성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남편을 그 지극히 높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항상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봤을 때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 안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위아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가능하면 안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뭐 드세게 막 대어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쫓아낼 구실이 안 될 거 없을까 찾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뭘 심어놔야 되냐. 아주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칙에 해당하는 몇 가지를 끊임없이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심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어릴 때 필요하고 가능하면은 나이가 훨씬 어릴수록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격 형성에 있어서 3살을 되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의 절반이 끝난다. 물론 좀 과도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어릴 때, 가능하면 어릴 때 원칙이라는 것을 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성경에서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왜 자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죄의 기질이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릴 때 원칙을 딱 심어놓으면은, 과도기를 지나지만은 지나도 이 어릴 때 심겨진 것이 시간 지나가면은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교 1학년 이제 돼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오면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당시에는 막 데모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되면은 다 교회로 원상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은 대학에 들어와서 막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있지만은 4학년 딱 되니까 몇 년 동안 방황기를 거치들 만에 나중에는 교회로 왜 복귀하냐면은 그게 어릴 때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심겨진 것이 나중에 힘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모들은 실망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고 어릴 때 원칙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그 필요한 거예요. 잠언 22장 찾아봅시다.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시절에 나이가 적으면 적어도 좋은 겁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과도기를 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해 주시기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이걸 심어놓으면은 과도기를 거칠지라도 약속해 주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심으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원상복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심고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관념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심어주면은 이것이 나중에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청년이 아니라 아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이게 참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아이에게. 자, 그리고 이제 자, 어릴 때 잘 심었는데 그죠? 어릴 때 잘 심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이제 죄의 기질이 싹 나오기 시작하네요. 슬슬 거짓말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부모가 당황하게 되잖아요. 당황하게 되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둬. 그 잠깐 과정에 불과하니까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요즘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근데 내버려 둬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보장이 있으면 걱정도 안 하죠. 성경은 방치해 두라고 안 돼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슬슬 죄의 기질이 나타나고 이제 사고를 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습니까? 계속 간섭하셨습니까? 이 간섭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신이 급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남의 자식은 곁길로 가도 내버려 두지만은 자기 자식은 곁길로 갈 때 부모가 신경을 쓰게 되고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 맞죠? 곁길로 갈 때 방치해 두는 것이 현명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10대를 지나면서 이 부모하고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와 같이, 자녀를 붙잡고 이제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잖아요. 그 어떤 부모는 말하기를, 아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시간 지나가면 정신 차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자녀가 이제 죄의 기질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때 신경을 훨씬 더 많이, 그전에도 많이 썼지만은 이 과도기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더 쓰는 것과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잔소리 하는 것이 신경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 또래 되면요, 자기가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지는 것과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시절에 잔소리 많이 하면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잔소리 많이 하면 왕왕왕왕 이렇게만 들리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너무 짜잘한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 그건 역효과예요. 그래서 옛날 했던 습관대로 왜 신발을 그렇게 신고 가냐, 왜 밥을 안 먹고 가냐, 막 이제 자기 배고프면 먹거든요. 뭐 신발을 구겨 신고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좀 그것에 짜잘한 것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그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아, 배고프면 자기가 알아서 먹겠지 그러잖아요.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관심 기울인다는 것이 뭡니까? 원칙이라는 걸, 근본 원칙을 자꾸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칙을 넣어줄 때도 많은 거 넣어줄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 규율이 너무 많은 건 안 좋거든요. 뭐 이거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막 쫙 여러 개 있는 건 안 좋아요. 규칙을 너무 많이 적어놓은 거 안 좋습니다. 그 별로 꼭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꼭 할 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어른이 오면 인사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아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아버지가 수저를 먼저 들고 난 이후에 먹어라.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잘 구분시키는 그런 것은 요실에 아주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계속 꾸준히 넣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넣어주려 하지 말고 약간 자유를 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만 계속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일깨워주고 그 듣기 싫다 할지라도 몇 가지는 끊임없이 넣어주면요, 일관된 원칙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자기 주어진 일은 최선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 무슨 점수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최선 다해 살아간다는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대 시절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10대 시절에는 야, 너 위아래 구분 잘해야 된다. 너는 위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위치적으로 순종하고 높여야 된다. 그거 안 들어가더라도 요거는 간간히 자꾸 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야, 이성교제는 안 되는 거다. 이걸요, 몰래 이성교제 하더라도 부모는 이걸 안 된다는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이성교제 해도 찝찝하잖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금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야, 정직해야 된다. 정직. 정직하지 않을지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정직이라는 걸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이제 꾸준히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야, 공부 잘하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것이 보다도, 위아래 구분을 잘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인생에서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성교제는 안 되는 거다. 몰래 몰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꾸 넣어주는 게 필요해요. 정직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그 원칙을 자꾸 넣어주면은 몇 개 안 넣어줬는데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실상 제일 큰 효력 미치는 것이 뭘까요? 그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자녀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대가 되면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요,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듣게 되어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자식이 대체로 안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좋아하거든요. 자기 위해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18장 1절.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금 간섭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 마음만 터치해주고 간섭해 주시면은 자녀는 얼마든지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마귀하고 짝짝꿍하는 길로 걸어가면요, 그 부모 마음속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고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자녀에게 간섭하셔서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만들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딱 포진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인성이 바르게 되도록 주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야, 이건 하나님이 배후에 일하시고 있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앞에,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게 말한 대로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적결로 가고 싶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자녀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 것이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곁길로 가더라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면은 자식도 주님께 의지하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부모가 기도하는 걸 봤으면 자식도 어려울 때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대는 것을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자식은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부모 하는 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심었는데 과도기를 지난다고 할 때 잔소리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잔소리는 적게 할수록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때 원칙을 심어줬으면 이때도 똑같이 원칙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원칙을 간간히 교제하게 되면 원칙을 심어주고 너무 짜잘한 거 가지고는 긁고 넘어지지 말고 원칙을 심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느끼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느껴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못 느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7장 보세요. 27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참 신기한 것은 마음이 비춰요. 그렇죠? 이신 전심이란 말이 맞습니다. 서로서로 마음이 비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은 자식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를 때리더라도 그게 크게 노염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 자녀를 훈계할 때 그 훈계는 자녀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자녀가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그 특별히 어머니가 아주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대체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도리는 계속 하면서요. 자식이 학교 갔다 왔는데 들어누워서 밥도 안 지어주고, 그래서 아픈 신용을 하면서도 밥은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해주면서 자식이 깊게로 갈 때 자꾸 들어누워서 앓는 신용을 하고, 앓는 모습을 하고, 그래도 기본 도리를 해가면서 사랑하는 모습 보이면서 아픈 신용하면요, 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어요. 자식이 말 안 듣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자식 마음이 확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곁길로 가다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약봉지 있잖아요. 약봉지 옆에 갖다 놓고 가짜 약이라도 아 뭐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상상해서 얘기해보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자식이 학교로 갈 때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자식 학교로 가면서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쓰이니까 너무 학교를 못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눈치껏 봐가면서 이제 아들이 애들 죄 짓거든요. 봐가면서. 그래서 아픈 것이 이렇게 아픈 신용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또 굉장히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을 그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말 안 들을 때는요. 잘 대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말썽 피워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 느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래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중에도 잘한 것이 있으면은요 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잘한 것이 눈에 띄면은 또 잘했다고 해주고 그거 필요하거든요. 애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용기를 심어주고 그래서 못하는 게 많은데 잘한 것이 하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싸잡아서 아주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안 좋아요. 그래도 그 중에 잘하는 것이 보이면 그걸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아 이것이 맞다.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일관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심어놨으면 그 원칙에 끝까지 충실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원칙을 심어놨는데 이런 과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핵심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은 끊임없이 심고 하면요 처음부터까지 항상 들어온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짜잘한 것 말고 핵심에 해당되는 근본 원칙에서는 항상 그 기본 원칙을 항상 준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일관된 원칙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자녀는 아 부모는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거구나 하는 걸 항상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원칙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요. 아 거짓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성실한 것은 원칙이구나. 어른에게는 절대 낮은 마음 가지고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구분은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그 원칙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 벗어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몇 개의 근본 원칙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요. 가만 생각해 봐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식에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잖아요.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군대 생활을 10년 해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 의식은 철저하거든요. 군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어른에 대해서는요, 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어른, 선생님 하면 무조건 하늘이거든요. 뭐, 어른 하면요, 감히 입도 뻥긋 못 하는 겁니다. 위아래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술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담배도 많이 피우고 이렇게 하셨지만요, 그 절대 원칙이 있었거든요. 군인이었으니까. 위아래, 그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 오라 그러면요, 안에 오는 것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딱 심겨져 있으니까. 어른 앞에서는 뭐, 전전, 그냥, 위니까. 그 위아래에 대한 관념, 그것을 심어줬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 이게 참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이었다. 그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딱 어릴 때 심겨지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모가 일관되게 행하는 그것 자체가 자식에게 원칙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걸 자식이 그대로 똑같이 받아가지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막 퍼주는 거 좋아했거든요. 뭐 남 달라면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 자기 걸 잘 못 챙기고 퍼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본 것이 그거니까. 자기 수속을 잘 못 차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패턴 자체가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걸 그 자식이 그대로 받아하고 아버지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하는데 그거 참 희한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우리 아내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과도기를 겪어갈지라도 이제 아 우리 장모님처럼 될 거다 그런 믿음은 거의 맞아요. 지금은 약간 불안전해도 장모님 저렇게 훌륭하니까 나중에 딸은 저렇게 훌륭하게 될 거다 그런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훌륭하면요. 그 이제 남편이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걸지라도 나중에 우리 남편은 저렇게 훌륭한 시아버지처럼 될 거다 이렇게 있잖아요. 믿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많이 닮아가거든요. 아, 신기하게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봅시다. 여기에 동일한 원리와 그리고 부모가 동일한 패턴 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동일한 패턴을 심어주면은 알게 모르게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일관된 원칙이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오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백해무익입니다. 그 자녀 교육에 아주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은 자녀 정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의견에는 이제 이 자녀가 이게 너무 어릴 때는 성경 같이 읽는 것이 좀 안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사춘기가 되기 조금 전 정도에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 잠은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10대를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춘기를 겪기 전에 겪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 잘못 읽자 그러면 안 읽으려고 할 테니까 잘 안 읽으려고 할 테니까 나 교육시키려고 읽자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 전에 가능하면 초등학교 한 뭐 5학년이나 4학년 이렇게 성경을 이제 또박또박 읽을 수 있을 나이가 정도 되면요 돌아가면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자 해가지고 둘러앉아서 이걸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몇 절씩 3절씩 이렇게 3절씩이면 3절씩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아버지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어머니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자녀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루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해보니까 이제 성경 잠언 읽고 난 다음에 그 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뽑아내가지고 이제 훈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잠언을 반복해서 읽으면 잠언이 알아서 훈계 다 해주고 잔소리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엔 읽자고만 이렇게 쭉 해도 괜찮고 읽고 그냥 끝내면요 애들도 부담 없잖아요. 부담 없는데 자꾸 반복해 읽으면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부모 말을 듣기 싫어하고 하면은 독수리 까마귀에게 쪼인다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난다는 말을 잠언이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잔소리에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씩 마음 드는 것만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든다. 이 구절 마음 든다. 이렇게 해도 금방 지나가니까 시간이 짧으면은 애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계속 하자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한 장 읽고 토론 하나 식으로 하면요. 이제 계속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장 읽고 간단하게 자기 좋아하는 구절씩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고 짧게 끝내는 식으로 빨리 끝내면은 계속 하는데 무리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잠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해보면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돌아가면서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당장은 몰라도 시간 지나가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성경이 힘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다른 거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잠언 같이 읽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같이 읽자. 그런데 시간 재보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짧을수록 애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짧을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효과는 틀림없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10대를 지나면서 갈등을 겪을 때 왜 이 갈등을 심하게 격려하면은 사실은 이것이 그 부모의 잘못도 많이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가 뭔가 과도기를 심하게 겪을 때는 부모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려움 많이 겪을 때는 자기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이 맞거든요. 자녀가 왜 이런 것을 겪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기질이 빌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이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을 보고 자랐다든가 부부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빨리 알아서 그 원인이 생긴 원인 자체가 부모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 자신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야만 애들이 과도기 겪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그 자녀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부 간의 어떤 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끊임없이 너무나도 기분 좋을 때는 애들에게 좋게 대했다가 기분 나쁘면 막 퍼부어대고 잔소리 같은 걸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자녀에게 막 퍼부어대고 그런 것이 세월이 쭉 지나가면은 그것이 어릴 때는 조용히 있다가 10대 지나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뿌린 씨가 10대 지나가면서 애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애들이 과도기를 겪는 그 속에서 부모들이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원인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고 후회 감정을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부모가 잘못 행동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집안 속에서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 그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제 왜 말을 안 듣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자녀가 말을 안 듣는 일이 생길까? 제일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방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얘는 뭐 잘 자라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신앙교육을 잘 안 시켜서 방치해서 나중에 너무 깊기로 가면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방치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보면은 기질이 강한 애가 있잖아요. 좀 아주 강성인 애가 있습니다. 앵간히 얘기해서는 잘 고집을 잘 안 굽힌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릴 때 그냥 고집을 그냥 꽉 꺾어야 되는데 특별히 반항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부모가 그냥 그걸 꽉 꺾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내버려 둠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는 꺾으려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훨씬 더 큰 힘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대화 단절 때문에 대화 단절이 돼서 이제 그래서 부모는 잘 대해준다고 잘 대해주는데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고 있었고 애가 저 친구들 또래 집단 속에서 사고방식을 샥 받아들인 겁니다. 부모는 잘 넣어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어가지 않고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또래 친구들의 사고방식을 딱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자식이 말 안 듣는 것은 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 방치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데가 아닙니다. 내가 방치해서 자식 곁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제부터라도 근본 원칙을 넣어주려고 몇 개만이라 넣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이 교육 연결시키고 이제 그리고 잠언 읽게 하는 거잖아요. 잠언 읽어가는 속에서 원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 하지 말고 잠부터 읽자. 그래서 막 신앙적으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적은 것부터 하나만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질이 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해주셨기 때문에 애가 기질적으로 좀 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소리 하지 말고 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를 가지고 아주 혼을 내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 둘 중에 하나는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눈 찌긋 감고 아주 이게 명확하게 반항적으로 나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를 대일 때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걸 피하고 잔소리하지 말고 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100번 하는 것보다 매 한 번 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안 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 고민할 시간에 그냥 때려요. 때려요. 애 갈 데도 없어요. 성경 봅시다. 잠언 13장 봅시다. 13장 24절 봅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 매를 때릴 줄 모르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건 안 바꿔놓으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바꿔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면요. 말로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 아주 혼을 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잔소리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하면요. 기가 탁 막혀버려요. 이게 아픈 것이 이 효과가 있다니까요. 잠언 23장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 안 들으면요 도망가기 전에 쳐들어가서지 않습니까? 아주 혼쭐을 내주면 돼요.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은 무섭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명확한 잘못이 있을 때 사랑하는 속에서 매를 때리는 것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딱 모아서 정당한 이유가 분명할 때 매를 때리는 것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보시겠습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거서나 징계하는 책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라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잠언 29장 찾아봅시다. 15절 책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단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열을 받았거든요. 화풀이 할 데가 없어요. 만만한 게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화풀이 하는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은 자식은 이유 없이 당하면요. 그게 이제 딱 경록해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반감을 쌓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히 잘못했고 이건 안 맞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매를 때리되 때릴 때도 이제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살살 몇 배째 때리는데 이런 효과가 없어요. 때리려면 그냥 줄이 쫙쫙 가게끔이잖아요. 확실하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잔소리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불효해서 그런 경우는 불효해서 그 징계로 자식에게 징계로 자식이 말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부모가 또 태도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또 주님이 또 자식을 또 풀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로 다 넘어가게 한다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여기 이제 그 애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딱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있는데 주변에 안 좋은 애들하고 딱 얽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이게 두면은 그냥 두면은 틀림없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으면은 이 자녀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여기 아주 안 좋은 애들하고 딱 얽혔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 같은 것처럼 아예 학교를 바꾸든지 아예 이사를 가버리든지 그래서 집을 자체를 완전히 옮겨가지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가 작전 짜가서 좀 부모가 잘 살기 때문에 자식이 뭐 물고 낚고 온 줄도 모르고 이게 뭔가 인성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사업이 안 된 것처럼 해서 집을 확 줄여가지고 아주 이렇게 허름한 안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이제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자식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면 방법이 많이 있어요.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매를 가져도 될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꿔지지 아니하면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환경을 바꿔서 학교를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 판 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에 한번 보세요. 시편 144편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자, 이 말씀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자 키우는 것이 어려워요? 남자 키우는 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둘 다예요. 남자애들은 어릴 때 어렵고 크면서 좀 쉬워지는 겁니다. 여자애들은 어릴 때는 쉽고 이제 크면서 결혼시킬 때까지 신경 계속 쓰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경 쓰이는 게 똑같아요. 여자 키우면 쉽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릴 때 잘 신경 써주면요. 나중에 좀 수월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봐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그러죠. 나무는 어릴 때가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반듯하게 딱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바르게 딱 자라요. 남자애들은 이게 어릴 때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거의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어릴 때 반듯하게 키워놓으면요. 그러면 시간 지나가면서 과도기를 많이 겪어도 어릴 때 기본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키우는 분들은 내가 나무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면 돼요. 여자를 낳고 이제 기르는 분은 저게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여자들은 밑을 받치려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남자들은 원래 바깥일을 하려고 원래 지어진 거예요. 여자들은 뒤에서 서포트해 주려고 원래 있는 겁니다. 잘 받쳐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듬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환경에 따라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여자들은 잘 다듬기 나름입니다. 잘 다듬. 그래서 여자 키우는 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남자를 이제 기르는 분은 이제, 내가 나무 키운다 생각하고, 이제 여자를 낳은 분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제 잘 다듬어야지. 모퉁이 돌이니까. 잘 다듬어서 원만한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원칙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는 장래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결혼시킬 때까지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봅시다. 11장 6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은 결국은 관심이거든요. 얼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에는 여기에 이 과도기를 겪는 여기에는 무엇이 이제 효과를 많이 나타내냐 하면은 이제 부모가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편지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편지로 대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 의견인데요. 그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나이가 되면은 성경을 많이 정리시키지 말고 한 장만, 마태복음부터 한 장만 이제 정리를 하게 만들면은 몇 줄이면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게 하고 왜 이걸 쓰게 하냐면 편지 주려고 쓰게 써가지고 이제 가져오면은 고밑에다가 이제 시간 나는 부모가 편지를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참 잘했다 하면서 마음에 어려운 것이 많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가져와서 그 다음에 2장 해오거든요. 2장 해오면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은 이제 정리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전해지게 되니까 자식도 또 편지도 이렇게 옆에다가 또 글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오면은 그 밑에 이게 장소가 보면 이게 칸이 많이 남았으면요 써줄 말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글자를 크게 써주면 돼요. 글자 쓰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좀 그려주면 돼. 하트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은 보면 밑에 꽃밖에 안 남으니까, 아이,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 잡고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이제 한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되면은 한 두 장씩은 정리할 수 있어요. 두 장씩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이 되어지면은 이제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주는 것이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편지를 많이 써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요. 자식은 귀머거리가 됩니다. 하나도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론할 때는 정확히 문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합당한 거냐?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부모 해방하는 사람 처죽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 딱 명확한 거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부모라든가 이성 문제라든가 이 중요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금을 걷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춘기 시절에는 자식이 집에 딱 갔다 오면요. 이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이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잔소리 하는 어머니 말고 할 때간에 딱 버티고 있는 어머니.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 안 가고 내가 학교가 또 오면 항상 있구나. 그러면 자식이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그래서 애들이 과도기 겪을 때는 가능하면 집에 버티고 있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잔소리는 하지 말고 집에만 잘 있어주고 말 안 들으면 좀 앓는 모습도 보이면서 있잖아요. 집에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덜 어려운 걸 덜 겪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긴 너무 길길로 간다. 이거 뭐 국내에도 갖다 놔서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외국에 과도기 있는 중에 잠깐 외국에 갖다 놔가지고 한 1년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맡길 수만 있으면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 갖다 놓든지 아예 격리를 시키든지 무슨 그 부모가 의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워낙 길길로 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외국을 데려가되 잠깐 이렇게 여행하는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가가되 가능한 못 사는 나라 아주 너무 어려운 나라 가서 그런 거 한번 딱 보여주면요. 야,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한번 보여주면요. 정신이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연구를 해서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결국은 부모가 모범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를 자식은 그대로 담고 그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모범 보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부모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자식은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아래를 심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를 정말 원하면은 어머니가 남편을 위치적으로 위에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자녀에게 위아래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녀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위아래에 대한 관념을 가지게 만들어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남편에게 대들고 공부하고 막 맥살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애가 위아래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 안 드는 게 생기면 막 대들고 막 왜냐하면 위아래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그 위아래를 갖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어른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애들이 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남편이 항상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든 간에 항상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식들은 어떤 경우에도 윗사람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안동에 갔을 때 여기 이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제 이 원 어머니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 어머니의 편지가 있는데요. 대략 한 400년 전 얘기입니다. 원 어머니의 그 예전한 글인데, 1586년 겁니다. 400년 전에,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아기를 뵌 상태인데 먼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엎어놓은 겁니다. 써놓은 건데,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글로 나오니까 한번 봐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남편이 먼저 죽은 겁니다. 아기를 뵌 채로. 죽으니까 이제 나를 두고 이제 당신이 먼저 가시는데 내가 이제 혼자 어떻게 자식을 키우라고 먼저 두고 가느냐. 근데 이게 아주 애절한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편지를 써가지고 넣을 때 이런 여자가, 이런 분의 마음이라면은 남편을 정말 존중하는 상, 존중하고 남편을 높이는 그런 상태라면은 고속에서 자녀가 자라면은 틀림없이 위아래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일 먼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바른 태도를 안 가지는, 그래서 남편을 항상 앞세우고 높이는 그런 태도만 가지고 살아서도 자녀가 방황하는 것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자녀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한에는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뭘 주의시키려고 많이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10대 지날 때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제 그럴 바에는 말을 훨씬 적게 하는 것이 훨씬 자녀가 바르게 살아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비디오 또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아이를 망치는 열 가지 비결이라는 게 다 보셨죠? 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나와 있는데요. 어릴 때는 아주 엄하게 키우고 커가면서 자유를 좀 주고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주 명확한 원칙을 어길 때는 아주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이제 또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이 아이들을 망치는 열 가지 비결을 한번 잠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망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 비디오가 안 돼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자녀를 망치는 열 가지 길. 하나, 아이가 갚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라. 망치고 싶으면은 갖고 싶은 거 다 갖게 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체취가 있는 줄 알고 더욱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다. 나쁜 말을 쓸 때 그냥 웃어 넘겨라. 세 번째로, 어떠한 형태의 교훈적인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아라. 커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내버려 두라. 이러면 애가 망치질 거다 그 말이야.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 갈 거다는 얘기입니다. 감옥 가고 싶으면은 잘못된 품행은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이가 어질러 놓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돈해 주어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할 것은 자기가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타락의 길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돈 박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되리라. 아이가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을 가질 때에는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주어라. 건전한 사회가 그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그래, 아이 편에 서주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을 망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 이 내용이 뭘까요? 결국에는 애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연약한데 그냥 큰 소리만 내도 그냥 위축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애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요. 애가 정적으로 잘못되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선한 충고가 훨씬 매보다 깊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매를 안 대고 이렇게 말 가지고 해도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심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간 병적으로 약간 너무 이렇게 아주 예민한 애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애들은 혹시 매를 때리면은 그것 때문에 애가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히 되거든요. 어떤 애는 보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보면 기질이 또 워낙 강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봐서 매를 때릴 때도 얘는 좀 어느 정도까지 매가 괜찮다고 자기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매도 굵기도 한 저 정도면 되겠다. 뭐 알 수 있잖아요. 얘는 너무 빗나가니까 이 정도는 굵은 것도 괜찮지. 뭐 자기는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얘는 너무 심하게 하면은 애가 정적으로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가 상황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될 거냐.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훈계하는 목적은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또 애를 때리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베이비, 갓난 애기를 막 때리는데 걔가 뭘 알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고 때릴 때 애기 때리라고 안 돼 있거든요. 애기. 막 베이비를 막 때리는 데 이러면 안 돼요. 차일드. 말게 알아듣는 애들을 때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매를 때리는데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인성 교육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성교육을 하는데 이 학교가 항상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이 나쁜 것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훨씬 더 자꾸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과 이 교회 학교가 잘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는 그래도 사랑의 기초에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학교 부모님에게 신경 쓰는 만큼 학교 선생님에게 신경 쓰는 만큼 자기 자녀를 맡고 있는 그 교사들에게 신경을 자꾸 쓰고 그리고 이제 관심을 자꾸 가지고 밥이라도 사주고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면은 자식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그래서 학교에 맡겼으면은 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가 잘 살아가면 문제 될 게 없죠. 잘 못 산다 싶으면은 격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요. 그 부모가 선생님을 자꾸 만나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선물은 마음도 그렇게 한단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녀의 관심을 갖도록 선생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크거든요.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신경을 써서 교회 학교 선생님도 자녀에게 좀 신경을 쓰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이, 그냥 교회 학교 보내놔서 그냥 잘하겠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녀를 맡겼으면은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가 누군지 자꾸 신경 쓰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라도 생기면 하나도 갖다 주든지 해서라도 자꾸 신경 쓰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왜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냐면은 공부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슬에는 공부를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학생 시절에 공부 아니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밭일이라도 하고 뭐 할 일이 있으면요. 굳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꼭 공부를 많이 했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공부를 시키려고 하냐면 공부를 안 하면은 뭐 할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으면은 할 일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생각이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도 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부모는 자녀들이 바른 인성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학원이라도 보내려고 하고 공부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슨 세상으로 아주 뭐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가 좀 이렇게 과도기를 잘 거쳐서 바르게 자라서 결혼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재능이 탁월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역할 많이 하면 좋지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애가 바른 인생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이 학창시절에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디다 보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시간을 건전한 데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건전한 데 보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교회 학교를 자주 가든지 뭘 해, 그러니까 멍하니 있으면요 세상 친구에게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많으면은 이게 탈선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도 부모님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도 학교에 잡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죠? 아 근데 요즘 토요일도 쉬는 경우가 이제 꽤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틀 동안도 부모가 잘 요리를 또 잘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이게 토요일까지 학교에 묶어두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여유가 많아지면은 시간 여유가 많아지고 할 일이 없어지면은 이게 딴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느라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춘기 그냥 속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기 주어진 일에 바빴던 사람은 딴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시간 여유가 많고 공부를 전혀 못한다든가 뭐 할 일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해도 안 돼 이 생각이 들어가면은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가 이 곁길로 가기가 아주 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도 이제 하게 만들고 뭐라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 과도기를 잘 보내면은 그 속에서 인성이 바르게 형성돼가지고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 여유가 많은 것은 이게 애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여유가 많으면은 공부하기 싫으면 같이 데리고 어디를 가든지 자꾸 이렇게 같이 부모가 같이 있던 시간을 만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멍하니 있는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들지 않도록 그러면은 아 전화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좋은 거 배우면 오직이나 좋아요. 안 좋은 거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규칙을 적게 만들고 규칙이 많은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규칙은 부모를 존중하는 거 그거 하고 뭐 성경 매일 하루에 한 장 정리하는 거 잠언 한 장 읽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성 사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원칙 같은 거 아주 간단하게만 잡아놓고 그 안에 모르면은 자유를 상당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세대인데 가능하면은 최대한 버텨가지고 스마트폰 안 주려고 좀 노력을 해요. 이걸 폴더폰도 없으면 좋은데 하여튼간에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요즘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좋아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들었는데요. 나는 이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나는 감옥에도 살겠다. 초등학생 애가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내 손에 지워주면 나는 감옥에도 평생 살겠다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완전 우상인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능력이 있는 한에는 최대한 이렇게 스마트폰을 애들 손에 안 지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폴더폰까지 주던지잖아요. 할 때 아주 최대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험을 잘해서 할 때 그거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구실이 생기면 그 구실을 이용해서 부수든지 없애든지 뭐 이성하고 사귀어 가지고 하든지 하면요 무슨 구실이 생기면요 구슬을 핑계 삼아 가지고 자녀 보는 앞에서 확 깨버리고 자녀가 명확히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없애버리든지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폰으로 바꿔주든지 할 때 뭔가 연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에게 뭐가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것이요. 이제 전화 이제 폰이 있지 않습니까? 폰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메일이 주고받고 할 때 메일 주고받고 할 때 이 글이라는 것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나 너 괜찮은데? 그러면 저는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이에 있잖아요. 글 때문에 그냥 못하던 얘기도 다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 채팅이라든가 이게 이제 이게 문자 주고받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남녀가 아주 쉽게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게 생기니까 이것이 참 이게 참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거 스마트폰 이거 자체를 이게 없을 수도 없고 안 없을 수도 없고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인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또 인성이 또 불완전한 경우에는 또 그것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할 때 부부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걔가 대학생으로 올라갔다 또 인성이 또 확실하게 형성돼서 얘는 좀 안전하다 싶을 때는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보니까 불완전한데 이거 떼선다고 해서 그냥 주면은 이건 틀림없이 이거 더 크게 잘못된 게 확실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이거 좀 연구를 많이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핸드폰 다 부차적인 거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제일 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은 그것이 자녀 교육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항상 높이는 태도를 취하고 살아갈 때 남편의 권위가 서니까 남편이 말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니까 자식은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러면 자식이 반감 같은 걸 안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비디오를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잠깐 남편들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소리로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저 있잖아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자식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밖에 회사 같은 데 있으면은 자주 전화해 주고 자꾸 이제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그 중에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 부부에게 달린 겁니다. 부부에게. 부부가 성경의 원칙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 자녀가 과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제자리에 놓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모든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이거 괜히 보여준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이제 바르게 키우면은 자녀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녀 하나만 바르게 구원시키고 바르게 인도해서도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의 크게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